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좀처럼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거리마다 성탄 트리가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었고 또 여기저기 캐롤이 울려 퍼졌었고 또 사람들마다 성탄절쯤 되면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그 들뜬 표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었는데요. 요즘은 성탄절이 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혀 성탄절을 느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그 변화 속에서 많이 이렇게 위축된 삶이 되다 보니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좀처럼 기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성탄, 이번 성탄은 좀 차분하게 지역 주민들을 좀 생각하고 또 어려운 시국이니까 또 코로나 이 시국에 뭐 들떠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뭐 해서 보내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세상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라 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은 성탄절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 오심을 맞이하고 또 기뻐하고 환영하고 해야 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우리가 성탄 트리 이 점등식을 하면서 좀 조촐하지만 그렇게 뭐 화려하게는 안 했지만 조촐하게 성탄 트리를 밖에 외부에 장식을 하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고 또 밝게 비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탄 트리를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둡고 절망적이고 또 위축된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탄 트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또 잊어버렸던 그 성탄의 그 분위기가 그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뭔가 모르는 그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저희 집에도 이제 성탄 트리가 있는데 성탄 트리를 못 하고 있다가 이 막둥이가 하도 졸라가지고 성탄 트리 해야 된다고 우리 집에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성탄 트리를 했어요. 장식들을 하고 또 이게 뭐 조명도 막 붙이고 또 해서 했더니요 이 막둥이 아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 방에서 저 방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와 우리 집에 성탄 트리 했다 이야 성탄 트리 멋지다 멋지다 형이 오니까 막 형한테 자랑하고 누나가 나중에 오니까 막 누나한테 자랑하고 우리 집에 성탄 트리를 했다고 그런데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탄 트리를 해서 기뻤던 것보다는 성탄 트리를 하니까 저 밑에 선물이 있는 것처럼 드디어 예수님께 선물을 받겠다는 그 선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막둥이의 마음을. 그래서 아빠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선물해 주지 선물해 주지 그래 예수님이 선물해 줄 거야 우리 민우가 착하게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아마 선물해 줄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는 선물이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 성탄이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받는 날 아닙니까?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양조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아쉽게도요,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종종 들을 수 있었고, 성도들끼리 만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는데, 요즘 좀 용어가 바뀌었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합니다. 예. 해피 할리데이. 예. 해피 할리데이. 씁쓸합니다. 그냥 마냥 그냥 즐거운 행복하게 보내라. 행복하게 그냥 보내라. 이겁니다. 그것이 좀 옳은가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죠. 오늘부터 여러분 당당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주십시오.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 기쁨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정말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경배합시다. 이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까요? 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는 거죠. 이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우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의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니요.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보다도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 주제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탄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탄의 참 의미 세 가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이 바로 인자예요. 인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가 낫는 거 이건 예수님에게는 기적도 아니에요. 손만 대면 다 낫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건 기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보다 더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 확실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도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만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이 여기서부터 벌써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면 믿음의 눈을 갖고 보게 되고 판단이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지성으로 우리 어떤 소위 정말 수준 낮은 그 지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낸다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번져 무리함이 있는 거예요. 무리함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때 제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에 관련해서 아주 주로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요,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일을 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인자가 된 것은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성탄에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꼭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낮추시되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도대체 그분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분은 왜 그렇게 오셔야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출생 배경하고는 다릅니다. 아기가 출생할 때는 뭔가 기대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성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일꾼이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생 배경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분이 오셔서 태어나시는 것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시되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수준 낮은 차원을 잠깐 낮춰놓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으리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었어요. 누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려주려고 태어납니까? 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야단치는 판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를 가지려고 합니까? 그렇게 태어나겠습니까? 다 주인 되려고 하는 세상에 누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그렇게 태어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태어나겠습니까? 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고 십자가의 죽음은커녕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인데 누가 도대체 어떤 정신 없는 사람이 이런 삶을 태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 가족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뭐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이 뭐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주 오심이 절망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전혀 희망 없던 우리에게 그 인생 바꾸셔서 희망 있는 자로 바꾸시고 의인 되게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감당하기조차도 버거운 이 어마어마한 일방적 사랑을 받는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은 다르단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그것은 주님의 과감한 순종이었고, 그것은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이었고, 그것은 주님의 철저히 낮춘 겸손이었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 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추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이 큰 은혜,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이번 성탄에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기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요? 잃어버린 자는 구원받기 전 죄악으로 가득했던 인간의 상태, 그것이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잃어버린 자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누가요? 주님이. 아기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원문에서 풀어보면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원문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완전히 파멸된 자, 완전히 멸망한 자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로 되어 있어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당연히 그 행동의 결과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완전히 파멸된 자, 완전히 멸망한 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맛있는 꼴을 먹을 수 있어요. 굶주리지 않아요. 안전해요.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 맹수들에 의하여 잡혀먹어요. 그렇죠? 잡혀먹어요. 또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를 만나게 돼요. 길이 아닌 곳에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갔던 물과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되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움직여 가다가 결국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에 갔던 물에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를 입고 피 흘리고 그 고통의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이죠. 이것이 성탄이에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온갖 상처,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막막한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탄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찾고 헤매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누구나 다 잃어버린 자예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양인데 제멋대로 하다가 길을 잃고 온 들판을 헤매는 잃어버린 양이 나와요.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맵니다. 온 들력을 여기저기 찾아 헤맵니다. 굶주림에도 추위에도 고생하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주인이 어깨에 양을 탁 메고 기쁘게 신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일을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아가던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의 양이 우리였습니다. 또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주머니에 있어야 할 동전인데 잃어버린 바 되었던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영적인 것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무슨 영적인 일이 필요해? 속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속아 넘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또 한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 고집과 아집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어떻게 억지로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바닥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내내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 참 마을 언저리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멀리서 아들이 아주 초라하게 얼룩져 있는 그 모습으로 떼꾸정물이 아주 더럽게 얼룩져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막 보석발을 다 벗어던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팍 부둡게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막 너무 기뻐서 눈물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제 멋대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방황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낭비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그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삶의 반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뭔가 딱히 말하기는 뭔가 뭐하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서 여전히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 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찾으려 하고 잃어버린 권세를 찾으려 합니다. 어떤 일 가운데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려 하고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으려고 하고 잃어버린 세월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어준고 모든 죄의 결과는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런데도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어요. 우리 아기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주 오심이 얼마나 기뻐요.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 오심은 기쁜 거예요. 주님 오심은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나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아닌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오심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오심의 근본적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과거에는 잃어버린 자였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지만 잃어버린 자였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멋지게 바꿔주셨던 것처럼 이번 성탄에는 또다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주 오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하기 위함이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 구원이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쓰여있는 이 해석을 보면 좀 더 관찰력 있게 좀 더 깊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해요. 소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국어 낱말 사전에 구원을 정의하기를 어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국어 낱말 사전에도 어떻게 쓰여졌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생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얘기합니다. 여기 이 집이요, 이 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생업의 자리, 일터, 이곳에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의 생업의 일터 속에 구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구원은 늘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늘 언제나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되어질 일도 아니라 오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누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구원이 오늘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신비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비를 놓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과거에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정말 죄를 지었는지,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걸 누가 알까 겁이 나.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나중에로 미룹니다. 아,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내가 바쁘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교회 나갈게. 그때 신앙생활 할게. 나중에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늘 후회하거나 그리워하는 인생을 살거나 또는 허망한 미래를 몽상적으로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뭐. 아이 뭐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먹으면 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뭐 내 인생 뭐 어떻게 되겠지 허망한 미래에 몽상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오늘 내 삶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 속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오늘 구원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생명의 환희와 신비, 진실한 사랑과 희망인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0년 성탄절은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헤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평생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찾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깊이 느껴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보다 더 의미 있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려진 자기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듯 지금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린 자의 애끓는 마음을 이해하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탄을 통해 생명의 환희와 신비, 진실한 사랑과 희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